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 계획된 테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젯밤 텔레비전 특별 연설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격으로 14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인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을 저지른 두 명은 비정상적인 이슬람교리 해석에 사로잡힌 급진주의자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테러 위협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정보당국과 사법당국이 국내외 수많은 테러 기도들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미국에 해를 가하려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그 밖에 다른 단체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총격 사건에 가담한 파키스탄 출신 여성과 자국 내 이슬람 반군들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차우드리 니사르 알리칸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총격 사건 용의자인 타시핀 말리크에 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칸 장관은 조사 결과 말리크의 가족은 25년 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했으며 말리크의 형제 자매들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말리크가 파키스탄 대학을 다녔지만 그가 이슬람 반군들과 연계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칸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말리크는 지난해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캘리포니아주 총격 사건 뒤 외국인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규제 검토 대상은 캘리포니아 총격범 타시핀 말리크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은 배우자 비자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특별 연설에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배우자 비자 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검토 대상은 미국과 세계 38개국이 체결하고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여행이나 출장으로 일시 방문할 경우 90일간 비자 없이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 하원은 이번 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은 비자 면제국 출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5년 안에 이라크와 시리아 등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나라들을 방문한 경우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 주의 정부군 기지를 공습해 적어도 병사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정부와 해외 반정부기구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연합군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공격 행위이며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전날 연합군 공습으로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연합군의 공습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주에는 데이르 에조르 지역에 20여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연합군은 ISIL의 자금원인 이 지역 석유시설을 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오늘은 하와이의 진주만 미 해군기지가 일본의 공격을 받은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미군 병사 등 2,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941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날을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하루 뒤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지금 미국의 동맹국이며 고령으로 접어든 2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 용사 수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의 2차 대전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진주만 전쟁 기념식에는 110살인 2차 대전 참전 용사 프랭크 레빙스턴 씨가 귀빈으로 초대됩니다.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실시된 총선거에서 야당이 집권당인 사회당을 누리고 승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현재 야권연대인 민주연합회의가 전체 167개 의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통합사회당은 4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좌파 성향의 사회당이 패배한 것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5.24 제재 뒤 한국의 첫 민간 상업 화물이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3차 시범 운송은 과거에는 벌크선만 나진항에서 접안을 해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합니다. 일본의 내년 회계연도 방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엔 미화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백두산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생수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민간 상업 화물이 나진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식료품 업체인 농심이 중국 백두산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수 제품 백산수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농심에 따르면 중국 옌벤에서 생산된 생수를 싣고 북한 라진항에서 출발한 6,600톤급 일반 화물선 뉴 글로벌호가 7일 오전 부산항 신항 제4부두에 입항했습니다. 라진항을 통해 백두산 생수가 운송된 것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라진핫산 프로젝트 3차 시범 운송 사업의 일환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라진핫산 프로젝트에 따라 라진항을 통해 러시아산 유연탄이 벌크선으로 한국에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민간 상업용 컨테이너 화물이 라진항을 거쳐 들어오기는 처음입니다. 한국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일본 3차 시범 운송은 과거에는 벌크선만 나진항에서 접안을 해서 이제 선적하고 하역하는 이 능력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제성을 따졌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더 이렇게 상품을 갖다가 다양하게 옮기는 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을 그 옮기는 과정에서 나진항이 과연 그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보는데 그 주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배에는 농심이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백두산 지역 얼다오 바이어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백산수 170톤이 실렸습니다. 얼다오 바이어에서 훈춘의 포스코 현대 물류단지, 북중 육로 국경인 훈춘 취안어 통상구를 거쳐 북한 라진항으로 육로로 옮겨진 뒤 라진항 3호 부두에서 선박에 실려 부산항으로 왔습니다. 농심은 백산수의 물류비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운송 노선을 검토하던 중에 라진핫산 프로젝트 주관사인 포스코의 요청으로 이번 시범 운송에 참여했습니다. 농심은 현재 백산수를 얼다오바이어 생산 공장에서 나레낭까지는 철도로, 나레낭에서 평택항과 부산항까지는 해상 노선을 이용해 한국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나레낭까지는 1,000km, 그리고 이어 평택과 부산항까지는 각각 600km와 1,000km 거리입니다. 농심 관계자입니다.
백산수 생산 공장에서 나진까지는 차량으로 250km, 부산항까지는 선박으로 950km로 기존과는 거리 측면에서 약 800km 정도가 가까워집니다. 이 노선이 정기화되면 물류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진핫산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는 남북한과 러시아 간 삼각사업으로 앞서 두 차례 러시아산 유연탄을 시범 운송했고 이번 3차 시범 운송에서도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이 시베리아 쿠즈바스 탄전에서 라진항까지 철도로 운송된 뒤 라진항에서 벌크선으로 광양과 포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라진항을 거쳐 부산에 도착한 이번 시범 운송은 라진항 물동량 확보를 통해 라진핫산 프로젝트는 물론 앞으로 북중러 세 나라 접경 지역의 물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북중러 접경 지역인 훈춘에 국제 물류 단지를 조성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라진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핫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화물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새로운 물류 협력 사업도 내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구간은 지금까지 세 차례 시범 운송이 실시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라진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수송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러시아 철도 전문 신문 구독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컨테이너가 중국 상하이에서 배로 라진항까지 수송되고 이후 열차편으로 두만강 핫산 경계를 통과한 뒤 모스크바까지 운반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로는 왕복으로 운행됩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로지스틱스의 블라디보스토크 부지부장인 발렌틴 셰블라코프는 구독지에 이 사업과 관련해 이미 북한 철도성 라진항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세관에 사전 통지하는 문제만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셰블라코프 부지부장은 특히 라진항을 통해 중국과 한국에 운송하는 러시아산 석탄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블라코프 부지부장에 따르면 올 1월에서 10월까지 러시아에서 라진항으로 운행된 석탄 차량은 15,600대에 달하며 지난해에도 매달 평균 1,400대가 운행됐습니다. 셰블라코프 부지부장은 라진항을 통한 석탄 물동량을 연간 500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기업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라진시와 라선 콘트라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복합 물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라진과 핫산의 54km 구간 철도를 연결해서 2013년 9월 운행을 시작하고 라진항을 현대화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라진항 3호 부두 화물 터미널은 연간 400만에서 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핫산에서 라진항을 통해 한국 항구로 러시아산 유연탄을 운반하는 시범 사업은 지금까지 3차례 실시됐습니다. 3차 시범 운송으로 지난달 24일 러시아산 유연탄 4만여 톤이 한국 포항에 전달됐습니다. 구독지는 최근 극동 국경 지역에 화물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새로운 물류 노선 개발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 대표단 명단을 회담 하루나 이틀 전에 북한 측과 교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부터 북한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당국회담과 관련한 일정 협의가 시작된다며 당국회담 대표 선정은 회담 하루 또는 이틀 전까지 확정해 서로 통보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경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지난 실무접촉에서 차관급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율할 문제가 아니고 서로 통보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0일 공식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합니다.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북한 내 인권 범죄가 계속되는 한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는 10일 다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 소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하가 체말리 대변인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리 이사국인 칠레와 프랑스,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 등 9개 나라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12월 안보리 의장국이며 안보리 의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22일에도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표결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안보리의 의제 채택 표결에는 거부권 행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최근 류제의 유엔 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계속되는 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명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회의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에 대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유엔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 유엔 군축 비확산 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 김원수 군축 고위 대표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지난 2007년 반총장 취임 후부터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겸 개혁담당 사무차장보를 지낸 반총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반총장은 최근 자신의 방북 계획과 관련해 북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며 북한 측과 방북 일자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텔스 무인 항공기를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텔스 전술 타격 체계가 개발되면 북한의 장사정포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내년부터 추진할 창조 국방 31개의 과제 가운데 최공형 스텔스 무인기 전술 타격 체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기현 한국 국방부 전문관입니다.
국방부는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조 국방 31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공형 스텔스 전술 타격 체계란 상대방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항공기를 개발해 북한의 대공포 유효 사거리보다 높은 고도에서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 장사정포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각종 미사일을 차량에서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공중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 장사정포가 한 340여 문 되는데 그게 한 번 발사를 하면 한 5천여 발의 포탄이 서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의 산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타격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기로 한 이 무인기는 그 산 뒤쪽에 있는 것을 돌아들어가면서 렌즈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장사정포에게는 상당한 어떤 그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타격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함정, 동굴 속의 장사정포 등 대형 표적의 경우 무인 항공기가 직접 목표물에 부딪혀 타격하고 여러 개의 소형 표적의 경우엔 무인 항공기에서 지능 자탄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폭탄을 발사해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지능 자탄은 탄체에 장착된 음향 센서나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해 자체 유도 방식으로 표적을 명중시키는 폭탄을 말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화 약 33만 달러를 투입해 내년까지 스텔스 무인 항공기 전술 타격 체계 개념 연구를 끝낸 뒤 2019년까지 본격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의 2014 국방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야포 8,600여 문과 방사포 5,500여 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40km의 170mm 자주포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동원됐던 사거리 20km의 122mm 방사포, 사거리 40km의 240mm 방사포 등이 위협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북한군은 또 현재 사거리가 180km 이상인 300mm 방사포를 시험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자주포와 방사포는 합쳐서 통상 장사정포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의 내년 회계연도 방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엔, 미화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게자의 신문은 4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의 2016 회계연도 방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엔 4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9월 안보 관련법 채택 이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방위성이 올린 5조 900억 엔에서 약간 삭감된 5조 400억 엔, 미화로 409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2015 회계연도에 4조 9,800억 엔, 미화로 404억 달러보다 5억 달러 정도 늘어난 겁니다. 새 예산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무기 도입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후테마 미군기지 이전 비용도 포함됐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유력 군사정보 매체인 IHS 제인스 위클리 인더스트리는 앞서 일본의 방위 예산 증강 배경에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5월 30억 달러 상당의 MB-22 오스프리 군용기 17대와 지원 장비들의 대일본 판매를 승인했었습니다.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내년 후반기에 1차분이 일본 항공자위대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제작업체는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일본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과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6월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최신의 조기 경보기 E-2D 허크아이 4대와 지원 장비들을 일본에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미 노스록 굴먼사가 제작하는 E-2D 허크아이는 현대 해군 전투 작전의 게임 체인저, 즉 결정적 역할을 하는 첨단 경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앞서 첨단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허크 3대, 2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 발사 UGM-84L 하프블록 2 미사일을 일본에 판매하는 계약도 이미 승인했습니다. 지난 10월 신설된 일본 방위장비청의 와타나베 히데키 초대청장은 지난달 워싱턴 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중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무기와 장비 도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We are witnessing North Koreans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Chinese rapid.
와타나베 청장은 이런 문제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20개 공동 군사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며 앞으로 우주와 해양,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외무성의 국제 테러 정보 수집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4일 국제 테러 정세를 감안해 오는 8일 새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다양한 정보를 취합 분석해 종합적으로 테러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테러 대응 계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핵무기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한국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 공동 주최로 오늘 서울에서 열린 14차 한국 유엔 군축 비확산 회의 개막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핵 등 이번 회의의 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동익 한국 외교부 다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이란 핵 합의 이후 북한이 유일한 핵확산 케이스로 남게 됐지만 북한이 육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는 아무런 조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측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선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를 더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67%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42만 1천 톤에 이르지만 11월 초 현재 14만 2천 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수입은 12만 7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 톤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외부 지원도 15,400톤으로 1년 전에 7만 톤과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산드라 페라리 식량농업기구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규모는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10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와 비교해 식량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잇따른 가뭄과 홍수로 이무작 수확량 감소 등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며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예년에 비해 훨씬 나빠졌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지난 10월 공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60만 톤 감소한 37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전 세계 식량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이 26개 나라로 가장 많고 아시아는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등 7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 빨치산 2세대의 대표 주자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북한 정권이 빨치산 세력에 대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영자 부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빨치산 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전체 논문 내용은 빨치산 세력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 북한의 권력정치, 이 권력관계 측면에서 기존에 이 북한의 권력관계를 당군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력기관 내 관료정치 갈등을 수준으로 봤는데 이 북한과 같은 세습권력, 이 세습세력은 수정뿐만 아니라 이 각 정치 가문들, 네. 이 엘리트들도 가계와 혈통에 따라서 70년간의 통치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중에 일환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지금 이 김정은이 소위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로얄 패밀리 내의 지지 그룹이 장성택하고 이제 그 김경희가 정치 무대에서 그 퇴장하면서 이 김여정으로는 너무 수행 그룹이 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빨치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주변에 이제 측근들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
그 내부에 이제 이 김정은의 그 통치 스타일이 결합을 해서 아버지 때하고 다른 형태의 그 새로운 인재를 충원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게 네. 이제 그동안 수많은 이제 인재들을 권력 엘리트들을 교체하고 재신임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이 북한 체제의 특징은 이제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만주 항일빨치산 혈통이 주변을 굳건하게 엮여 있었던 일종의 지배연합 구조거든요.
네.
국제정치의 지배연합 구조였는데 이 지배연합의 구성원을 바꾸고 싶은 욕구들이 김정은한테 있었던 거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리용호 숙청이나 아니면 장성택 숙청,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현영철까지의 이제 거물급들의 숙청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새롭게 떠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북한의 건국 이후에 국가 유공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25 전쟁 전사자나 노령 영웅들, 그다음에 이 만주 항일빨치산 혈통 중에서 비주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비주류에서 전문성을 키웠던 세력, 대표적으로 인물이 황병서 같은 인물입니다.
네.
이런 인물들이 그 아무래도 훨씬 더 충성도나 이런 것들이 더 강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세력의 특징, 북한의 이제 3대 세력이라고 하면 세습 세력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노열 패밀리 백두 혈통이고 두 번째가 이런 만주 항일빨치산 혈통이고
네.
세 번째가 이 국가 유공자 세력인데 이 국가 유공자 세력 같은 경우는 토대가 약한 거죠. 약했는데 김정은이 이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고 이 충성심이 더 높다고 보이는 거죠. 이 말은 네. 이 충성심이 높다라는 건 자기가 그만큼 이제 통치를 하는데 쓰기 좋은 인재들이 거기에 풀이 많았던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권력 엘리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과정에서 장성태 그 이후에 이제 크게 이번에 최룡해가 해임되는 과정이 그 과정에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리을설 인민군 원수 장례식 때 국가장례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 같은 빨치산 네. 2세대인 오일정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도 빠졌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정은 비서가 원하는 거는 3세대, 4세대들, 즉 50대 이하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50대 자신하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50대 이하의 그 간부들을 원하고 있는데 이 빨치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체 그 아직도 1세대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김기남이나 아니면 뭐 그 오국열 이런 1세대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3세대가 아직 이렇게 등장하기에는
네, 네.
아직 그들의 이제 지반이 약했는데
네.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인물들을 들여서 상당히 관성화된 이런 빨치산 세력에 대한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그 국가유공자 그룹 내에서도 새롭게 이제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의 어떤 그 정보나 감시망들이 김정은에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구조조정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유익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그 정책 결정 체계를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그 경험이 많고 그 노련한 이 오랜 세월 통치했던 그런 이 관료의 특징은 이 충성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세력의 이 요구들을 받아 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자기의 의사나 자기 결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당연히 선호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현재 북한 지방의 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최 비서의 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지금 뭐 처형이나 숙청 형태가 아니라 이 지금 뭐 정확하게 그 혁명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데 어디서 하고 있다도 여러 말이 많은데
네.
지금 이제 농장에서 혁명화 이런 건 이전에 뭐 장성태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부터 되게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 좀 자기하고 이해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관료들 간의 그 의견이 충돌했을 때 한 측면은 이제 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령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이 어느 곳에 좀 있다 와라 이런 식의 이제 이 배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반성해서 와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최룡해 정도의 그 중앙 핵심 엘리트가 이 혁명화를 갔다 그거는 이 숙청된 게 아니고 혁명화를 갔다라는 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 네. 자 내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김재일 위원장의 이런 세력 재편 작업이 그때까지도 지속이 될까요?
그 전까지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네.
핵심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이 북한의 그 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 즉 이 선전선동을 대표하는 김기남이나 이 교육비서인 최태복, 그다음에 뭐 이 총무인 태종수나 아니면 군사를 담당하는 오국열 이런 4대 그 북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지에 있는 이 인물들이 지금 80대 중반이거나 중반 이후입니다.
네.
거의 90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아직도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이게 이들의 전체가 아니더라도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의 진용이 갖춰져야지 모름지기 김정은 체제다라는 게 딱 진용이 갖춰질 수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자리들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세력이 누구인가 누가 여기에 이 어떤 그 김정은의 눈에 들어서 이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보이고요.
네.
지금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내년 이제 이 상반기 한 이 2~3월 정도까지는 다 이게 윤곽이 드러나야 최종 추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노동당 대회에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그렇다면 이 원로그룹을 대체할 신진 세력은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바람이라고 하시는 김정은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양태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국가유공자 그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이 새로운 어떤 권력자로 등극한 인물들, 이 뭐 외화벌이나 현장의 군부, 군대 내에서도 현장에서 좀 야전군으로 그 실력을 쌓았던 이들,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뭐 재정 경리 분야, 이 교육 분야, 이런 인물들 중에서 이 전문성을 키웠던 인물들은 대개 보면 이 국가유공자 그룹이나 노령영웅 그룹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순환, 그 보직 순환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 보이면 이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자리에서 쫓겨난 배경과 앞으로 북한의 권력 판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한국통일연구원 박영자 부연구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오늘 즉 7일 분단 70년 통일 한국을 향한 시민의 열망이란 주제로 평화통일 시민화합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해 주신
민간 통일교육 단체들이 모인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함께 평화통일 시민화합대회를 열었습니다. 평화통일 시민화합대회 개회식에 이어서는 지금 흐르고 있는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의 통일 아리랑과 평양 하나예술단 윤미 씨의 아코디언 연주 등 다양한 통일 문화 공연을 열었고요. 통일연원 60초 스피치 대회와 평화통일 4행시 짓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평화통일 시민대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 서민규 사무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 시민화합대회는 통일교육협의회가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과인 시민분과위원회에서 우리 일반 시민과 또 이 시민분과위원회에 있는 단체들이 화합으로 통일을 미리 준비해보자라는 의미로 화합대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행사입니다. 통일교육협의회 안에 시민분과위원회가 아까 46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6개 단체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좀 아는 가운데 대국민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안에서 이렇게 각자의 활동했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스 운영과 대국민 상대로 홍보하는 내용들을 담은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30여 개 단체들이 참여했는데요. 북한 동포를 비롯해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한국의 석경진 간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평화통일에 대한 그 의미 하나로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과 또 앞으로의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화한국의 2015년 사역을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아카데미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이 통일세대 주역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식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장을 만들어서 아카데미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네.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도 함께했는데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정성은 씨를 만나봤습니다.
저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은 전국 13개 시도지부로 가지고 있고 232개 시군구지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관입니다. 올해 2015년의 가장 큰 행사로는 그 피스로드 2015라는 그 세계평화기원 글로벌 프로젝트의 한반도 통일과 그 세계 120개국이 동참하는 통일 염원의 그 피스로드 2015 확보라는 주제로 행진을 통일 대장정을 아프리카 희망본부부터 그 칠레 센티아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럽을 거쳐서 그리고 중국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이었고요.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도 함께했는데요.
뭐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 그런 쪽으로 했는데 모든 국민들 다 해든 대중화, 통일운동의 대중화, 그 다음에 뭐 통일 논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함정인 균형화가 필요하다. 얘들은 뭐 진보나 보수 너무 치우치면 좀 그러니까 균형화가 필요하다. 통일운동의 균형화. 그 다음에 이제 말로만 통일 통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그런 정책적 대안,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각 부스에서는 단체별 활동을 소개하면서 서로의 활동을 나누기도 했고요. 참여한 시민들은 통일 노래 부르기와 통일에 관한 염원을 나누는 활동을 하면서 함께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참석한 시민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은 이제 뭐 운명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조만간 불현듯 찾아올 우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하여튼 뭐 통일을 염원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오늘 시청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가운데 통일을 향한 마음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이벤트들이 여기 몇몇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 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까지 보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이번 대회를 주최한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교육이 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해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되는 통일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계속해서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의 서민규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교육이라는 게 통일운동이라는 부분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려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 단체들이 각자 여러 가지 열심히는 하는데 이것이 큰 소리를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건 각자만의 열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분과위원회에서는 각자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알아감으로 서로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지며 노력하는 모습들이 대국민적으로 전달되어질 때 이 통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는 취지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엄마 되는 나이가 가장 늦다는 소식이 있군요. 오늘 첫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유럽연합통계청 영감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과 일본의 통계청 초산연령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 언론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나이가 평균 30.7세라고 하는 건데요. 30.6세, 30.4세가 초산연령인 이탈리아와 일본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28.1세, 뭐 28살에 평균 초산을 한다는 미국과 큰 차이가 있고요. 또 25.7세인 불가리아에 비해서는 5살이나 늦은 나이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20대 중반이면 사실 노처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데요. 30대 결혼이 보편화되면서 한국 여성들의 초산 연령도 크게 늦춰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요즘 30대 결혼이 보편화되면서 30대 엄마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산모 10명 가운데 6명이 3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30대 산모는 노산 이런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뭐 절반 이상의 산모가 노산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1993년에 한국 여성들의 초산 연령이 26세, 26이었는데 21년 만에 거의 뭐 31살이 됐는데요. 해마다 0.22세씩 높아지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초산 연령의 상승세가 유럽 국가들보다 가파른 모습이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1995년과 2013년을 비교해 놓은 자료를 보면요. 한국이 지난 18년간 이 초산 연령이 4.2세, 4살 정도 높아지는 동안 이탈리아는 2살 반, 스페인은 2살, 네덜란드는 1살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은 일단 결혼을 한 뒤에 아기를 낳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 국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결혼과 출산, 물론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학력이 높아지면서 취업률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이랍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또 압박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되고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병행이 쉽지 않아서 또 출산을 미루게 되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출산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더 빨리 진입하게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연결되는 겁니다. 늦은 결혼 뒤에는 자립할 나이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 자녀 문제가 있고요. 또 다 큰 자녀 뒷바라지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장년들의 문제, 늦둥이 사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여성들의 학력 수준, 높은 초산 연령의 한 이유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요 출산 연령대인 25살에서 34살의 대학 교육 이수율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네.
한국은 2000년만 해도 37% 대학 진학률이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과 캐나다가 48% 정도, 핀란드가 39%, 미국이 38%, 그래서 한국이 더 낮았었는데요.
네.
2014년 조사를 보면 일본이 59, 캐나다 57, 미국 46인데 한국은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68%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는데요. 서울현충원에 안치되어 있는 6.25 전사자들의 유해가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분골 형태로 안치되어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6.25 전사자들의 유해가 2,100여 구가 됩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1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진행해온 유해 발굴 사업의 결과인데요. 현충원 지하 납골당 또 충운당 두 곳에 안치돼 있어서 현충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다 숨진 무명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인민군이나 중공군의 유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일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의혹이라면 어떤 것인가요?
유해 발굴 현장에서 적군의 유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한국군 유품과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신문사의 취재로 알려졌습니다. 또 6.25 전사자에 대한 신원 판정에 오류가 있거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군 묘지에 한국군, 인민군, 중공군이 뒤바뀐 채 묻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증언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한 신문사가 전직 감식관과 전역병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품이 명확하지 않다면 신원이나 국적을 밝히는 일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온전한 유해가 발굴되는 것은 5% 안팎이라고 합니다.
네.
인식표나 명찰 등 결정적인 단서가 함께 나오는 것은 1% 남짓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이 모은 유해를 누구의 것인지 한국군인지 아닌지 이것을 피하 판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품 바꿔치기 등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현충원이라면 나라를 지키다 숨진 이들을 안식을 위해서 마련한 곳인데요. 북한군, 중공군의 유해가 안치돼 있고 이를 모르고 영령들에 대한 예를 갖춰왔다면 물론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적군들에게 호국 영령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곳곳의 6.25 전쟁 격전지에서 발굴한 유해는 발굴 당시 함께 발견된 유품으로 이뤄서 적군이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군 묘지에 안치를 했고요. 한국군으로 추정되지만 군번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는 현충원에 그동안 안치를 해왔습니다. 유해 발굴단의 실적으로도 평가됐던 현충원에 안치된 유해의 상당수 2114구 가운데 지금 1535구의 유해는 정확하게 식별이 되지 않은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군의 유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의혹이 생긴 건데요. 이 아군과 적군의 유해를 현충원 추모시설에 같이 안치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이번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국방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현충원에 안치됐던 유해는 어디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일단 옮기게 되는 장소는 유해 발굴단이 임시 유치 안치 시설로 마련하고 있는 국선소입니다. 현충원 밖은 아니고요. 현충원 내에 있는 시설인데 추모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충원 밖에다가 자체 봉안시설을 만들어서 영구 보관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모든 지금 유해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전사자 가족들의 어떤 DNA를 확보해서 대조해서 아군의 유해로 한국군의 유해로 판명이 되면 다시 현충원에 안치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군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유해 발굴 감식에 고고학자들이나 법이 인류학적인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절실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 동포와 같은 그 아시아 사람인 중국군이 중공군이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유해만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그래서 희생자 합동 묘역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당이 총선에서 16년 만에 야권에 패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군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군기지를 공습해서 군인 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좌파 정권으로 미국과의 갈등도 계속되었던 이 베네수엘라 총선, 그래서 관심도 많은데 이 소식 먼저 살펴볼까요?
네, 요즘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좌파 정권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치러진 총선에서 좌파 집권당이 야권 예인데 패했습니다.
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주의당은요, 총선에서 현재까지 결과가 확정된 167석 중 46석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대로 야권 연대인 민주연합회의는 99석을 차지했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집권당이 총선에서 야권에 패한 것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추락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지지율 조사에서는요,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야권 연대를 지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의 패배가 예상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1998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계속 이 좌파 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큰 격차의 참패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오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선거 패배를 시인을 했고요. 야권 지도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승리라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좌파 집권당이 고전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는 분석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 좌파 정권은 석유 수출을 통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 확대 등 대중영합주의적인 이 포퓰리즘 정책을 폈었고 또 이 석유를 수출을 통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외교적인 영향력도 발휘를 했었죠.
네.
하지만 석유 가격이 급락하고 국제경제 둔화로 석유에 대한 수요도 낮아지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을 겪고 있고 상점에는 부족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고통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사회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외에 야권에서는 좌파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비판도 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좌파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정치 탄압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야권 후보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용의자 3명이 체포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베네수엘라 중부 과리코주에서 출마한 루이스 디아즈 후보가 수감된 야권 지도자의 아내와 정치 유세에 참가했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야권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 탄압에 대한 비판을 크게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현 정권이 구속시킨 야권 인사를 석방하기 위한 사면법 제정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난 등 실정을 물어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좌파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요즘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흔들리는 건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닌 것 같군요.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파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이 출신이고 당연히 이제 친기업 성향인 이 중도 우파 후보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가 좌파 집권당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를 했죠. 아르헨티나 총대선에서요. 그래서 12년 만에 이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아르헨티나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고요.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도 이제 정치 전문가들은 이 경제 악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또 브라질에서도 경제난에 이어서 국영 에너지 업체의 부패 사건까지 터지면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자, 중남미 정치 상황에 관한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군기지를 공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시리아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이 어제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의 정부군 기지를 공습해서 군인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는 겁니다. 시리아 정부가 지난해 9월 연합군 공습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연합군의 자국 내 공습은 불법이라는 비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공습으로 자국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리아 외무부는 이번 공습이 연합군의 노골적인 공격 행위라면서 유엔 안보리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모두 서한을 보내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합군은 어떤 반응인가요?
시리아 정부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는데요. 스티브 워렌 연합군 대변인은 연합군이 어제 이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에서 공습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 기지를 공격했으며 시리아 정부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지와는 5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미군 주도 연합군은 지난해 9월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을 했지만 이 ISIL을 겨냥한 현지 지상 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공습만을 해왔죠.
네.
한편 이 영국의 본부를 두고 시리아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이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이번 공습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부군 기지가 공습을 받았고 시리아 정부 발표보다 한 명만은 4명이 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실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데이르 에조르가 어떤 곳입니까?
시리아 동부에 있고요. 이라크 북부와 접한 곳입니다.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는 이제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죠.
네.
넓게.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르 에조르주도 ISIL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지만 시리아 군기지도 일부 남아 있고요. 이곳은 또 시리아 최대 유전 지역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연합군은 ISIL의 재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전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ABC 아메리카 시간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F, Federalism, 즉 연방주의입니다. 연방제란 무엇이고 미국은 왜 이런 연방제를 채택하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